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또 이렇게 격려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강단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예,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이렇게 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기대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잠깐 제가 한 5일 정도 런던을 방문하게 되는데, 또 목사님 이렇게 또 성도님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외과 전문이고요. 부산의 대를 졸업했고, 예, 예멘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멘이 지금 전쟁 중이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임시로 이렇게 잠깐 레바논에 들어갔는데, 또 그곳에 필요가 또참 많더라고요.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도움받지 못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4년째 난민들 돕고 있는 이제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 좀 나누고, 또 제가 사역하는 이제 비디오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계속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인데요. 1장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음해하면서 퍼뜨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도라면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힘들게 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고난받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한 사도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로 교회에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제기한 이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바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요 사이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 사이에 위로에 대해서 거의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 통째로 다 봤을 때도 3분의 1이 해당하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그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석하거나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답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명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대부분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결과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오히려 평탄하고 문제가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평안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그 고난 가운데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또 고난받는 많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위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오늘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3,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난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고난 없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이다, 천국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고난은 필연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것인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이 원문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또는 그 문장의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위로의 그 단어도 이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이 파라클레시스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라라는 뜻과 클레시스라는 뜻,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파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파라메딕 이런 거 들어보셨죠? 파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메디슨이 아닌 그 주변을 이제 파라메딕, 그 메디슨을 이제 돕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을 파라메딕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뜻입니다. 그 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옆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클레시스라는 부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가장 핵심적인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옆에, 어떤 사람의 옆에 부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또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의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옆에 부름 받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가 고난, 그리스도인을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라는 그 성령의 이름, 그 속성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는 이 고린도 후서의 이 구절을 이렇게 의역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도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가장 핵심적인 행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옆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모든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위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지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근무할 때,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게 너무 심한 감기로 몸살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모를 만큼 힘들게 근무를 마치고 집에 다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침 이제 아침에 아내가 처가에 우리 큰애를 데리고 방문하러 갈 것이라는 그 했던 말이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 이렇게 힘들었었습니다. 이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 좀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했는데 약을 먹고 좀 있으면 좀 좋아질 거다. 아파 죽겠으니까 오라 이렇게 말은 못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처가에 갔으니까 그냥 뭐 약 먹고 좀 좋아질 거다, 걱정하지 말고 지내라 이렇게. 그래도 그 전화를 끊고도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했어요. 얼마 시간 지나고 띵동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뒀더니 이제 아내가 온 겁니다. 아내가 와서 이게 뭐좀 만들어줘서 겨우 먹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고통스러움에 그 외로움에 힘들었던 시기에 누군가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이렇게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근무할 때 말기 암 환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저희 병원에 많이 찾아오셔서 이제 호스피스 케어랑 이런 것들을 팀도 만들고 해서 많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겁니다. 환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암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약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그 통증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충분히 약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호스피스 팀이나 목사님이나 또 의사들이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보살펴 드렸을 때 오히려 필요한 약의 용량이 훨씬 줄어드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외롭고 힘든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로도 많이 단어들이 나오지만 위로와 못지않게 많은 단어가 나오는 이 짧은 구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것 같습니까? 보시면 환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던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5절의 말씀에 쓰셨을 때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했던 그 고난, 과거로 쓰시지 않고 현재로 쓰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으실 때 동일하게 함께 고난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된 예로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마스쿠스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사도에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를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세상에서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때, 그래서 힘들 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 말에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서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원어는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립시스라는 단어,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아픔, 고통, 두려움과 좌절, 상실과 실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고난의 그 깊은 의미, 쓰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보시면 특별히 적대적인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대와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슬픈 고통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말할 때이 슬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입니다. 그냥 적당히 이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그 결정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로 그리고 지지자로,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고난의 고통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고통당하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소망할 수 있음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것과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소망은 단순히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동일하게 예수님이 쓰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때 고통이란 단어를 쓰셨을 때 해산하는 엄마의 마음 여인의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여기 어머님들 다 계시죠. 제가 다 이렇게 자녀분들을 두신 어머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는지. 둘째 낳을 때, 셋째 낳을 때 지금 뭐 한국에는 많이 낳지 않잖아요. 첫째 낳은 기억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둘째 못 낳겠다고 생각하시 물론 이제 아기를 바로 낳았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둘째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물었을 때 도저히 아파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여기 혹시? 저는 한 번도 못 모았나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기들을 키우면서 한국적인 상황이 어렵잖아요. 너무 이렇게 교육도 힘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기를 낳지 않는데 첫 번째 낳아보니까 이거 도저히 아파서 둘째를 못 낳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보다 오히려 생명을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한다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아기를 해산하면서 낳는 그 고통을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없어서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더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삶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위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는데 그 받는 위로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악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그분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받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든 복음을 알지 못하게 못하는 가운데 받는 것이든 우리는 부르심을 죄악으로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로란 단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곁에 가는 것이 위로의 핵심적인 단어의 개념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전쟁터에 나간 왕이 뒤에 서서 자기 군사들을 창을 대고 군사들 뒤에서 창을 대고 군사들을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고 격려해 주는 그 모습을 이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2세기경에 프랑스 베이유 벽걸이 융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걸어져 있는데요. 영국이 프랑스를 쳐들어갔을 때 프랑스의 윌리엄 왕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그 군사들 뒤에서 창을 들고 군사들을 격려하는 모습,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질수 없다. 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여기에 지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것들을 다 잃게 된다. 너희들은 생명을 버려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러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 어려움을 받는 고난 받는 사람 그 곁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고난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같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당신은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니세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아프리카의 어려운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광고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로 나온 신상품이나 또 휴가를 어떻게 멋있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러면서 당신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런 설득을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당연한 것입니다. 휴가도 갈수 있고.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우리는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이만큼 나 하지 않았습니까?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논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기쁘게 할수 있는지 말하면서 그렇게 설득하지만 성경은 스스로 기쁘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수 있는지를 더욱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명령에 따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헌신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안락함과 편리함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좀더 내면 좀더 좋은 차, 좀더 편안한 차를 탈수 있고, 좀더 안락한 소파를 살수 있고, 일상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힘든 것을 견뎌내려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을 사람들은 지혜 없이 무턱대고 덤빈다고 이렇게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손에 든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계신 것은 너무나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가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반경에 울타리를 세우고 입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에서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5년, 6년 이렇게 되어 갑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레바논에, 레바논 인구가 한 450만 명 정도 되는데, 한 150만 명 되는 난민들이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바논 인구가 450만 명인데 150만 명이 들어왔다고 하면 참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캠프가 있지만 레바논에서는 이렇게 공식화된 캠프가 없이 레바논 사람들과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 난민이나 아니면 텐트 난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국경을 넘으면 이렇게 베카라는 산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친척과 또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다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시리아는 복음에 참 이렇게 문을 닫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아사드 정권 아래서 교회와 이슬람 무슬림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나누고 이러한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서도 사역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터키로 또는 유럽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전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참 탐욕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가장 건강하고 급속적으로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민족의 교회가 어느 민족의 교회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최근 10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이란, 뭐 영국에도 참 이란 공동체가 상당히 크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최근 4, 5년 사이에는 이란 사람들을 능가할 정도로 시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통계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급속하게 시리아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그 레바논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랍적이란 여러 가지 전쟁의 소용돌이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지만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닫아두었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을 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된 사역은 현지 교회와 연합해서 그들의 어떤 의료적인 필요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클리닉이 있는 곳이 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이 저희 클리닉에 와서 진료하고 진료받고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이 복음 교육도 하고 방문 진료도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교회들이 많이 이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자가 생겼을 때 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이렇게 잘 치료해서 보내주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협력의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저희들의 사역에 덕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영상을 한 5분 정도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해하기 좋으실 거고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클리닉이 이렇게 허접하지 않죠? 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수고해 주셔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클리닉으로, 그렇지만 난민들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현지 분들을 참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클리닉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난민들이 받는 고통은 물론 돈이 없어서 잘 못 먹기도 하고 그런 뭐 교육을 잘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저희 이동지를 가서 만나는 분들은 최대한 그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참 그분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저희들에게 참 격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좀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어제 잠깐 이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통해서 어려움 겪으신 것들 제가 참 전해 듣고 또 같이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이사야 5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세우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해 다시 세워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때가 되었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세우는 일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보다, 아무것도 없는 데 새로 세우는 것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곳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 흔적이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참 고통스러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난민들을 섬기고 대하다 보면 참 소망이 없을 때가 참 많이 느껴지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또 애쓰는 그 결과물들을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성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희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곤고함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그 위로로 이분들 곁에 가서 우리도 또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넘어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절망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그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간구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저희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의 전쟁 소식 가운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